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눈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2026년입니다. 26년의 첫날, 저한테도 본당 사목하면서, 하여튼 저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3년째 있어 본 것도 처음이고 4년째 있어 본 것도 처음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4년째쯤 되면 미사 때 이제 강론대 할 말이 있을까라는, 준비할 얘기가 있을까, 3년쯤 하면 할 얘기 다 드릴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 뭐 같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있겠죠. 비슷하게 뭐 적으면 또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4년째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뭐 한국 같으면 또 가톨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또 어떤 강의라든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구 안에서 뭐 신학원도 있고 큰 교구에서는 그런 강좌들 대단히 많이 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뭐 가톨릭 방송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또 생동감 있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은 뭐라 해도 좀 적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뭐 비슷한 이야기를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기보다는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 드릴 수, 이 강론이라는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올해 사목 지침도 함께 연결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사목 지침은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 신앙의 신비라는 그 안에서 그 내가 나의 하느님을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성탄 강론 때도 조금 힘든, 좀 어려운 강론이긴 합니다만, 적으면서도 제가 아 이건 좀 심한가 했지만, 그래도 뭐 표현해야 될 건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비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신비라는 공간은 사실 뭐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서는 그 공간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우리가 살면서 그거 공간은 마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답이 없지만 각자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자리.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안, 신앙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비는 그 단지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또 채울 수 없죠. 무슨 말이냐면 물질 안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육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이 다 안 되죠.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애들한테 막 부모님이 돈으로 완전히 그냥 막 도배를 해도 애들이 싫다 하잖아요. 어쨌든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그 물질은 그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외로 거기에 훨씬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외로 이제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 필요 없다, 돈 달라라고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지간에 어린이들 훨씬 순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신비의 영역이 있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도 당연히 그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신비의 영역이 있죠. 뭐 또 근데 또 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꼭 물질로만 또 이 신비의 영역을 채울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하느님은 영 자체이시기 때문에 몸과 몸을 가진 관계끼리에서 신비를 채우는 방법과, 또 몸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느님과 그 사이에 신비를 채워가는 방법은 또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 없는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인간 사이에는 말이 없는 표현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무건의 기도가 가능하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바로 이제 기도가 되죠. 그래서 기도는 전혀 다른 거죠. 또 대화와 비슷합니다만 또 대화와는 또 전혀 다른. 그래서 그렇게 신비를 마음으로 채워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은 올해는 그 채워가자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강론 때 그걸 잘 채워갔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올해 강론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신비를 채워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성서만큼 그 신비를 채워갈 수 있게 육화되어 있는 건 없죠. 왜 성서가 육화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말씀, 그 언어가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 거죠. 언어, 인간의 언어 자체가 육화의 수단,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3년 동안 쭉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올해는 물론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놓을 수는 없는 이야기죠.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교회의 성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하느님과 나 사이의 신비의 부분을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누구보다 열심히 채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성인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나씩 준비해서 또 우리 교우분들과 올해는 또 그걸 가지고 채워가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신비의 영역을 채워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 성인들의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올해의 미사 때, 또 강론 때 한번씩 또 차근차근 채워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동시에 세속적인 새해 첫날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올 한 해 평화를 기원하는 그래서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에 평화를 기원한다는 건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만 지난해로부터 이어져오는 이 세계 여러 곳곳의 분쟁 상황은 오히려 더 번져갈 것 같은 이 세상의 세계의 어떤 모습은 그래서 그 평화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화와 성모 마리아는 새해 첫날에 연결되어 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모습이 사실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활동과 세계 평화는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파티마의 성모님 발언 때 그 성모님이 이 평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하셨죠. 그래서 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혼란기를 뽑아보라고 하면 몇 가지 시기를 꼽을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에 의해서 다시금 재발견되고 그들이 그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한 시점이 충분히 될 겁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만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이 유럽인들의 이 유입은 거의 지구 멸망에 견줄 만한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왔죠.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자원을 이 땅을 비롯한 그 모든 천연자원을 가지려고 했고 그 와중에 수많은 원주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만행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로마 가톨릭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 만행과 함께 들어왔죠. 하지만 초반에 그래서 그 선교는 거의 유의미한 활동을 얻지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원주민들은 유럽 사람에 대한 거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유럽의 가톨릭은 그 반감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와중에 그 경랑의 역사의 사건 속에서 그 누구도 교회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언입니다. 과달루페 성모 발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작업은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죠. 그 잔인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인간이 그것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선택을 인간에게 언제나 남겨주시죠.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작업은 과달루페 성모님의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방위적인 하느님의 작업 가운데서 과달루페 성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과달루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달루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에, 당시는 멕시코도 아니었습니다만 테페악이라는 산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성모님은 당신을 테페악의 성모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당신을 과달루페의 성모라고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파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티마는 거기 언덕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이 성모님은 테페악의 성모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테페악에서 발현하실 때 묵주를,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묵주를 들고 계셨습니다만 시연자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시각적인 요소로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내기는 지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시연자 후안 디에고, 원주민이죠. 후안 디에고가 아무리 세례를 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가 속했던 문화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이죠.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알아채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모님을 왜 과달루페의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성모님이 당신을 과달루페의 성모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성모님과 후안 디에고의 대화, 기록으로 남아있는 대화 속에서도 과달루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달루페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과달루페라는 단어는 바로 이 스페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에스트라마두라라고 하는 미국으로 치면 주 정도의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 포르투갈 저기 남동쪽 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과달루페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의 이름이라고 하면 될 듯한데 그 강의 이름이 그 주변 지역의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1320년 정도, 20년, 22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과달루페, 스페인의 과달루페강 근처 지역에서 힐 코르데르라는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 근처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성모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목동에게 어떤 한 장소를 파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동이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나무로 된 검은 성모상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모상은 성 루카, 그러니까 저기 루카 복음의 저자 루카, 사도행전의 저자 루카입니다. 성 루카가 직접 만든 성모상으로 이 당시 옛날 그 무어인 그 이전에 이슬람군에게 쫓기던 그리스도교 병사가 714년에 숨기기, 그 성모상을 숨기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한 것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현 사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전승으로, 뭐 우리말로 치면 전설로 교회 안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그 전통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장소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성모 성지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 카스티아 왕국의 군주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왕실 성소가 됩니다. 당시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국왕과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 여왕, 이사벨 여왕은 유명하죠. 콜럼부스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86년과 1492년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다는 이 사람을 만난, 왕과 이 콜럼버스가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지고 지금은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왕과 콜럼버스가 만났던,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이곳의 세계사적 위치를 또 확고히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검은 성모상, 이 검은 색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검은 성모상을 그 발현을 포함해서 과달루페의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그 과달루페의 성모를 멕시코 테피아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이은 것이죠. 여튼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었고 그 발현 지역의 책임자도 스페인에서 파견되어 온 주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모 신심이 테페악의 성모 발현과 이어지면서 테페악의 성모님을 과달루페의 성모님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검은 성모님의 그 스페인 성모님의 그 색깔과 원주민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발현 당시 성모님의 모습과도 아마도 연결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라는 것은 단지 색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때 다시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과달루페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금 한층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심지어 이 과달루페라는 단어의 어원은 스페인어의 어원, 즉 이 서방 세계,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달루페라는 단어의 어원은 놀랍게도, 동시에 뭐 또 놀랍지도 않은데요. 한동안 이슬람 세력이 그곳을 정복하고 살았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살았기에 바로 아랍어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랍어죠. 그래서 와디라는 강이나 계곡을 뜻하는 아랍어와 알루페라는 숨겨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의 합성어가 바로 과달루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강, 또 깊은 계곡의 강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강에서 숨겨졌던 성모님을 발견한 사건은 그렇게 단어의 의미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겨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 이 태폐학의 성모 발현과 이어지면서 이 태폐학의 성모님 발현은 원주민의 문화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그렇게 숨어 계시던 하느님을 발견한 그 숨어있는 진실과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여튼 이러한 단어는 스페인 지명에서 종종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슬람 정복식의 흔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달루페의 성모는 그 단어, 그 이름만을 볼 때 단지 스페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언어,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종교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폐학에서 처음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참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분의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달루페라는 이름은 도대체 언제 태폐학의 성모님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 과달루페 성모라는 명칭은 이제 발현 이후에 스페인 측 기록과 전승 속에서 점차 정착이 되게 됩니다. 주요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페인에는 이미 앞서 말한 바로 아울 레이디 오브 과달루페라는 신심이 있었고 이 정복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태폐학 발현을 설명하면서 익숙한 명칭을 점점 더 사용을 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두 번째 해석인데요. 그런데 그 과달루페라는 이 스페인의 단어, 아랍어 어원을 둔 단어가 원주민 후안 디에고가 사용했던 당시 그들의 언어, 원주민의 언어, 아메리카 사람들의 원주민 언어 나와트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거의 흡사한 발음으로 그 원주민의 언어 나와트로에 존재하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원주민의 언어 나와트로에서 그 단어, 과달루페에 비슷하게 발음되는 언어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의미가 뱀을 짓밟는 여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뱀을 짓밟는 여인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여인에게 뱀을 짓밟는 자,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 여인이 성모님이 되면서 가톨릭 신학 안에서 정착된 모습이죠. 지금 레조하실 때 레조 때 모시는 성모님 발밑을 보면 지구 위에 뱀이 있고 그 뱀을 예수님이 밟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신학적 핵심은 단지 그 이름보다 토착 세계 안으로 스며든 이 그리스도교의 방식, 선교 방식, 아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느님의 선교 방식, 당신을 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가톨릭적인 표상으로만 당신을 전하는 표상만을 당신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나는 내 마음대로 분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표현과 사실 맞죠. 그래서 원주민의 모습을 받아들이셨고 원주민의 언어를 받아들이셨고 또 원주민의 문화와 종교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원주민의 삶 속에서 당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지극히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와 문화로 유럽과 단절되어 있던 원주민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의 문화로 유럽의 문화를 타고 들어온 하느님을 깨닫게 되고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정말 동시에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동시에 역사적으로 또 동시에 그 모든 시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단순화하면 궁극적인 보편성, 진정한 보편성은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추구는 다양성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그 다양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집합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공통집합, 전체 교집합의 영역이 우리가 향해 가야 하는 하느님으로 향하는 길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그래서 자기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모든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에서는 결코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욕망에서 인간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달루페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하는 신을 향하는 모든 인간의 보편된 종교심을 품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가톨릭의 전통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구대륙의 이교 신앙이었던 이슬람교의 모습도 그리고 신대륙의 이교 신앙의 모습인 그들의 토착 종교도 당신 안에서 받아들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앙과 어떠한 부딪힘도 없는 지극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 모든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극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 가르침, 또 지극한 보편성은 또 지극한 다양성 안에 있다는 그 지혜를 기억하면서 2026년 올 한 해도 함께 또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